안녕하세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지연입니다. 저희는 기질과 성격 그리고 대화를 연구하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한데요.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번 시간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지 그 작은 실마리를 같이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학습 성적을 주제로 해볼 텐데요. 2019년 1월 통계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을 했죠. 우리나라 절반의 청소년들이 성적이나 적성 등 공부 학습으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학습과 성적의 문제에 대해서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최은영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GN에서 이와 비슷한 강연을 몇 회분 녹화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안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박재현 소장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더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부모님들 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소통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공부 학습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쉬우셨어요? 공부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앉아 있어야 되죠. 집중해야 되죠. 성과 내야 되죠. 공부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입장 바꿔놓고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든 공부를 나는 왜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았다고 느꼈을까? 그렇죠. 입장 바꾸면 아니 그렇게 힘든 거 그냥 하지 않고 쉬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사랑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공부를 하면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자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 아이들의 공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지도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집중.
그렇죠. 집중이 포함된 머리예요. 그렇죠. 인지적인 대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IQ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능이 높아야 된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그 경험을 해보면 IQ의 평균이 100이거든요. 예, 표준 편차 10을 고려하면 90에서 110까지가 평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IQ 두 자릿수도 평균이에요. 그런데 90에서 110 정도의 평균 지능이 있는 아이들은 반에서 1, 2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차이는 뭐가 만들까요? 공부에서 전략이 만들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방법, 예, 시험 공부 전략, 또 주의 집중 전략.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집중이 잘 되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전략. 공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관리하는가.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 관리 전략. 시험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지? 이런 이제 인지적인 전략을 아이들이 아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시중에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책을 찾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아까 집중, 사실 집중은 마음과도 관련돼요. 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힘을 가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힘써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렵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나는 이걸 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게 분명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기가 분명하고 저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내 안에서 매일 확인이 될 때 내가 이거를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 여러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요. 예. 대표적으로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장애, 뭐 여러분들 그냥 흔하게 보시는 중독 문제, 그 다음에 비행그룹 아이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놀잖아요. 이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 상태에서는 결단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져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시험을 본다는 거는 다섯 개나 네 개 중에 골라야 되죠. 결정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공부도 어렵고 시험도 어려워요. 불안한 상태에서 집중이 되겠어요? 매일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래서 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전반적인 아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조금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아요. 기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울은 얼마나 심한지, 불안은 어떤지, 그리고 중독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을 공부하기 어렵죠. 예.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는 그 전자오락, 그때 옛날이니까요. 전자오락 갤러그 이런 거 기억나세요? 거기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돈도 잘 훔쳤어요. 여기 상담센터에 왔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그때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한 4개월을 성적 올리는 상담을 하고 진짜 기분 좋게 마무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결돼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공부를 위한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관계예요. 이거는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더 예쁘더라,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사실 부모님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얘가 더 왜 예쁘지? 공부 못하는 둘째보다 첫째는 왜 더 예쁜 거야? 왜 더 예쁠까요? 공부 잘해서.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가치 있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부모로서 뭐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진짜 못해도 난 얘가 사랑스러울까? 네. 그리고 나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걸까? 내 인생 주제를 놓고.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의 인생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못한 걸 얘는 하게 해놓고 싶잖아요. 내가 못해서 멸시 받은 거 얘는 잘해서 대우받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은 왜 내가 이렇게 비교하고 잘하는 애만 이뻐할까? 부모님들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알아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성적이 얘네들의 미래의 생활 수준을 좌우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으시죠?
네.
네. 근데 절대 이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안 살게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입시 교육에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을 너무 입시 준비생으로만 키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을 혁명 준비생으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밥 잘 먹고 사는 시대는 사실 이제 저물어 가요. 예, 우리가 밥 잘 먹고 살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죠. 이제는 그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그 저기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 얘기하냐면요. 비판적인 사고. 예,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협업 능력.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대요. 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아이들이래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의미를 찾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네? 네,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무슨 상관일까요? 갑자기 표정들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목숨 걸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세요? 저는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고등부 세 친구만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예, 세 친구들이 오면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이들이 꾸준히 오거든요. 하루는 입시 스트레스에 쩔어가지고 불안해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네가 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는데 너를 확 밀어내고 대신 치여서 죽은 연인과 같은 분이야. 그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러면 너는 그 사람 덕분에 네가 목숨을 다시 살림 받았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처음 온 친구가요. 그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뭘 위해 살았는지 뭘 이루고 싶어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에 걔한테 카톡을 했죠. 얘야, 네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목숨 걸고 죽도록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줄 믿어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셨죠?
네. 네.
저도 정말 좋았는데요. 사실 교수님,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 학습이나 공부를 지도하거나 아이랑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와 아이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던 건 아까 교수님 강연하실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네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박사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학기 초마다 늘 한 번씩 같이 읽는 글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목사님이기도 네, 하시고 맞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 입학식 때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연설물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 영광에 감탄하고 그 영광을 느끼고 그 영광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합니다. 저는 이게 비단 신학교 교육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오는데 대학생 아이들한테 그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저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 봐라. 그리고 또 한 집단한테는 쟤들보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난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걸어가 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해봤더니 네. 후자의 아이들은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경험했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자꾸만 생각하게 됐는데 전자는 훨씬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았다고. 네. 근데 어쩌면 네.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더 높은 곳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네. 그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다른 마음으로 학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까 말씀하신 아, 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길을 갈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이상의 맞아요. 행복이 아이들한테 있겠죠.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녀한테 꼭 그게 그 순간 안 될까요, 교수님?
이게 매뉴얼처럼 미리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기도로 네. 늘 깨어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네요. 저는 사실 아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좀 더 미취학 아동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엄마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네. 이분들이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대화도 좀 적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좀 대화상에서 비교라든가 뭐 강요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 상황이 되면.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관계가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중요하지만 관계적인 거, 이 아이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었어요. 마음이 안정적으로 좀 토대가 잘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다면 기존에 그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는 이거를 고등학생이 딱 됐다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우울한 아이들, 불안한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실은 우울한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가 내 안에 그냥 여과 없이 들어온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자기 고백을 좀 해주셔야 해요.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얘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사과를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부모님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해요. 그러시죠? 근데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하셔야 해요. 그렇죠. 입장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길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너를 키울 때 정말 행복해. 나는 너를 키울 때 정말 즐거워.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시면서요. 나는 이런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단다. 실은 불안한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불안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내뿜는 거거든요. 부모가 사실 불안한데 뭐 단적으로 이런 거죠. 뭐 학습하고 딱 연결되진 않지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지나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17살 때. 그러면 이 어머니가 딸이 17살이 되면 불안했어요. 네. 그리고는 통금 시간을 8시로 정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고 관련해서도 부모님의 불안이 어떻게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뿜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역시 이거는 엄마 아빠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려면 부모님들이 자기 성찰이 되셔야 돼요. 네, 이건 내 문제였구나.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는요. 자녀가 언제 안정이 되냐면 자신감이 생길 때겠죠. 네. 그러면 요만한 것이라도 너 이거 할 때 참 잘하더라. 넌 어릴 때 이런 데 소질을 많이 보였어. 내가 다섯 살 때 너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면 아이들이 내가 정말 뭘 잘했지? 난 뭘 좋아했지? 하는 걸 부모님들하고 대화 가운데서 찾아갈 수가 있죠. 예,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아이들에게 마음의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자기 성찰이겠네요.
실은 그래요. 네.
부모가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를 후회하고 있는지 네. 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반성하는지 내가 지난날 아이하고 어릴 때 그런 관계적인 토대가 건강하게 쌓여있지 않았다면 그걸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도 해주고 아이들에게 고마운 것도 감사의 표현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참 많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학습과
정리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쵸, 교수님. 우리 학습과 성적을 다루고 있지만 다음 주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이어갈 텐데 많은 것들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번에는요.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의하고 주제랑 연결된 고민이 하나 사실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예쁜 편지지로 쓴 학생의 고민인데요.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수님. 사실 제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유치원생 때부터였어요.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스트레스인 줄도 모르고 영어 유치원과 학원을 전전하면서 가끔씩 세상 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가. 정확하게 제가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지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나름대로 저는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했었는데 그 뒤로 너무 두렵고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주변의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1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쩌나 무서웠어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실망하는 부모님의 표정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을 뿐이에요. 차라리 공부를 못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친구들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희 반이 48명 중에 47등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갈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갈 대학이 없다는 거. 없대요. 이만큼 전지 같은 걸 피시고 대학 이렇게 쫙 다 나와 있는데 전국에 갈 대학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때 처음 제가 생각을 하고 아 목표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를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2 때. 아. 고1 겨울방학 때. 아. 그래서 고2 첫 번째 시험 때 제가 반에서 등급을 47등에서 한 20, 30등 올린 것 같아요.
네. 첫 시험에?
첫 시험에서. 아. 선생님께서 컨닝하신 줄 아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던 게요. 저희 오빠는 어려서부터 지난번 저랑 얘기하는데 재현아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 공부 잘했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했어. 근데 공부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교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학생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과 또 다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말을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잘해요. 예, 순응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예.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돼야 돼. 그렇죠.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로 키우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좀 얄밉긴 네, 하지만 네.
교과서만 보고 서울대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보면은 순간 집중력이 탁월해요. 그렇죠? 걔네들은 정말 울트라 슈퍼 집중을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런 경우는 공부를 잘해도 별로 자기 안에 부딪힘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사연의 아이는, 이 사례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세상 살기가 버거워. 이런 얘기 하죠. 두려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남을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대표는 실은 부모님이었을 거예요. 아까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박 대표님하고 거꾸로 된 경우인데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대학 가서부터 계속 내리막을 쳤던 네,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을 쳤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학을 갈 때까지 저는 제가 그 대학을 가줘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그만큼 사실은 공부라는 것이 부모의 삶을 대신 사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아주 재밌게 들었던 얘기가 100평짜리 빌라에 경비를 보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100평 빌라에 사는 주민의 아들은 지방대를 가셨고 경비를 보시는 분의 아드님은 서울대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 되는 분이 경비 보시는 분한테 매일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다닌다고. 근데 저는 이런 가치관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부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걔는. 그렇죠? 공부라는 걸 그냥 좀 좋아했던 아이고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만났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데리고 앉아서 네가 왕따를 안 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학교에서의 힘은 공부야. 이렇게 하고는 6년을 데리고 앉아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꽤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대학 가서 저한테 온 거죠. 네, 왜냐하면은 발표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네, 계속 뭐 숨도 못 쉬겠고 뭐 손은 떨리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가면 이제는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얼마나 발표를 잘해야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힘을 유지하면서 아이들한테 왕따를 안 당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갖고 있던 가치가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서 자기 아이를 때리고 있다는 거를 부모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병적으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의 특징이 이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박. 그죠?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다음에 완벽주의. 최고가 돼야 돼요.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그 열등감. 예. 이 강박과 완벽주의가 큰 만큼 이 아이의 열등감은 또 저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 잘 듣고 세상이 해피하고 예, 뭐 집중력 좋고 예, 말씀드린 그런 괜찮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건 괜찮아요. 좋은 거죠. 예, 그러나 골이 깊어서 산을 높이려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 사연 속의 아이는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굉장히 수능적인 아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거절을 하지 못하고 싫다. 네. 엄마 나 지금 공부하기 싫어. 엄마 네. 난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어.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고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한참 후에 우울증이라는 선물을 받는다고. 저는 제가 정신과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보면 굉장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많이 아픈데 교수님 이 학생한테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냥 제가 어른 입장에서 공부와 관련된 모든 부담과 불안은 네 몫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아버지 몫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러나 너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 뭐냐면 네 부모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걸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벌벌 떨면서 그대로 가져오고 온 거지. 너 생각이 없었잖아. 너는 그동안 뭐를 좋아했던 것 같고 너는 뭐를 잘했던 것 같고 뭘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부모님 설득해서 그거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실 찾아간다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세상에는 널린 게 너무 많고 네. 노출된 정보도 너무 많고 아이들은 사실 어려서부터 학습을 요즘에는 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영상 매체나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되게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가슴에서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합당한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가 학습을 하고 학습과 성적을 다루는 대안은 우리의 태도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학생들 못지않게 사실 부모님들도 자녀의 스트레스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걱정도 네. 많으시고 네.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도 아이들 둘을 키웠어요. 큰 애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작은 애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편안한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을 사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면 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는 게 좋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을 다 빼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뭐 당장 내려와서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약함으로 그의 사랑의 업적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약함으로 얘네들이 가진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먼저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뭐가 달라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게 얘네들한테 힘을 빡 실어주려는 거야? 힘을 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아이는 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아이들의 학습 안내가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밥벌이는 걱정이 없겠다. 오히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죠?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것. 사람들과 기분 좋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건 힘을 뺄 때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힘든 삶을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싶어.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요. 자기 목소리도 낼 수 있고요. 모험도 감수할 수 있고 위험도 감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미래 사회는 지금 그런 아이들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들로 자녀를 키우면 아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인재상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도 굉장히 혁신적이시잖아요. 네, 그 사회의 모든 가치를 뒤엎으신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오늘 청소년 감정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첫 시간을 마치는데요. 네. 오늘 처음 시간이 어떠셨어요?
저요? 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도 많이 났어요. 네, 네. 그 중고등학교 때.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네, 성적이 바닥을 계속 쳤던 아이들인데 저는 성적이 너무 안 나오면 아이들 마음이 다칠까봐 오히려 제가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이한테 하나로만 찍고 와 이렇게 하나로만 찍으면 25점은 나오니까요. 그랬지만 돌아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대에 자기 길을 잘 찾아서 가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확신? 기쁨?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두 가지 관점으로 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로서 들어보고 또 아이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제 아들을 또 생각하면서 들어봤는데 그 공통적인 것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성적이나 학습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워내기 위한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시청하신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되시죠? 그럼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